네, 반갑습니다. 우리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본당과 또 우리 부속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생명의 말씀사를 다녀왔는데 요즘 가장 뭐가 잘 팔리냐고 여쭤보니까 필사책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저희가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늘 나오던 여러 모임과 예배와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멈추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더 본질에 더 다가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 장년진도 제가 이제 장년진 담당 목사입니다. 올해부터 성경을 같은 본문을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저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드렸던 질문은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 가슴속에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일단은 저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왔습니다. 딱 에스겔만 끌려간 게 아니고, 다니엘만 끌려간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도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수룹바벨과 함께 사람들이 1차 포로가 귀환해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는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빠한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제 종되었다가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고비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60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스라는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께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면 다 주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위엄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그렇죠? 에스더서가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예, 왕후였잖아요. 모르드개가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얘기해봐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든지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화를 내죠. 야, 너만 살고자 그러느냐?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의 왕권은 굉장했어요.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왕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성에 있을 때그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라는 소식을 20년 만에 듣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돌아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갔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늘왕 앞에 앉아서 왕이 술을 마실 때 같이 한 잔씩 음미하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죠. 이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이 왕이 통치한 지 20년째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고 했고 또 20년째 왕에게 근심 어린 그 빛깔로 내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죠. 그래 갔다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채 한 5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가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저기 무슨 일이야? 박대리 무슨 일이야? 사장님 저 육아휴직 좀 이게 분위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들어온 신입이 제가 육아휴직을 1년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상을 빼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지 몇 개월 채 되지 않았는데 왕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왕복 1년이 걸려요.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 벽을 건축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포로가 돌아가고 나서 90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제가 굉장히 짧게 얘기했지만 1차 포로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60년 만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가고 또 한 14년 정도 지나서 이 느헤미야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90년 만에 드디어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펜스가 쳐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7장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간 유대인들에 대한 명부가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명부들이 기록됩니다. 이들이요 페르시아를 두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요 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 때는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시대 때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연결되는 그 시점에 총리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후 에스더, 모르드게.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텃텃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땅에서 살만 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람들의 명부가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8장을 읽었는데요. 8장 1절을 보시면요.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달은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띄엄띄엄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달에 다 몰아갖고 우리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이 7월 달에는요. 유대력으로 7월 달에는요. 굉장히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초하루에 나팔절. 그리고요. 대속제일 7월 10일에 있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8일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한 10일은 빨간색이에요. 굉장히 기쁜 날이죠. 이 초막절날,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나팔절에 사람들이 모였대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일곱째 날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해당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반복하고 있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한 12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고 또 해석해 주니까 9절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려줬기에 백성들이 다 울었을까? 우리가 정확히 그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 보시니까 저기 힌트가 나왔어요. 모세 율법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세오경.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쭉 계속 읽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개 찝은 것은 레위기 26장입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레위기 26장 우리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야. 상에 대해서는 3절부터 짧게 나왔죠. 3절부터 짧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벌에 대해서는 14절부터 그 뒤에가 다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너희가 나의 말씀을 싫어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이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너희에게 막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릴 거야. 그때 돌아와야 돼.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두 배로 가지 않고 바로 7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14배가 된 겁니다. 예, 배수로 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24절에도요.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1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고난이 심해지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여일 여인이 한 허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열 여자가 지금 한 가스레인지 앞에서 먹을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고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왜 흩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미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제가 지금 딱 한 장만 읽었는데요,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고, 신명기 28장부터 31장까지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브라함 때 부르셨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반석의 물을 마셨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배반했고, 황금 송아지를 세웠고, 그런 얘기들이 이 모세의 오경 안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아름 한 교회, 제가 어린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집회를 하러 가기로 됐습니다. 가니까 한 40명 앉아있더라고요. 한 40명 앉아있는데 학년도 똑같은 게 아니고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심지어 중학생 애들도 한 두세 명 앉아있었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어린이 집회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예, 그래서 처음엔 이제 거절했죠. 제가 어린이 사역자가 아니고 저는 장년진인데,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를 어떻게 부르시게 됐어요? 여쭤보니까 이 개척교회는 교육자가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하루에 주일날 한 시간씩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처음부터 읽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죠. 오늘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뭐 아이들만 떠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 갑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구르더니 이 40명이 같이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선생님 10명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돌아서 자발적으로 부서 예산이란 게 있겠습니까? 헌금을 걷어서 강사를 섭외해야 되겠다. 부장님이 저 정도로 했으면 목사님이 오시면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초청한 게 저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더라고요. 불이 붙고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어떠한 언변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이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막 당황했죠. 얘네들이 왜 이러지? 에스라가 당황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 첫 번째 들었고, 하나님 정말 제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왜냐하면 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기뻐만 하면 내가 여호와의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 질문을,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기뻐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질문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항상 그냥 기뻐하면 될까요? 의지를 들여서 내가 기쁘지 않은데 그냥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것은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애통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도 외로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건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우리 소율이 문답 아시겠죠? 소율이 문답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몰라도 다 1번은 알아요. 그렇죠?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내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질문은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딱 한 가지. 야,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단수로 물었어요. 야, 목적이 무엇이지? 라고 했는데 지금 답은 왠지 두 가지 같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두 가지 같이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야. 많은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죠. 목사님들의 실수로 교회가 하나님의 욕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오해예요. 첫 번째 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건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찍히실 것 같아요. 이건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알아?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은 우리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반복은 중요합니다. 그쵸? 여기서 뭐가 반복되죠? 나는 하나님이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내 이름 걸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십니다. 예. 인간의 실수가 인간의 어떠한 열심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낮춰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난데 내가 내 영광, 어떤 영광이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요. 사람은요,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본문 한 가지만 더 볼겠는데요. 예,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 이 모르드개가 문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늘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반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직인이 이 하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왕에게 하듯이 하만에게도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개만이 유일하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하만이 열받아서 이 모르드개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조서를 받아서 페르시아 전역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에스더에게 처음에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얘기했잖아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 한 30일 정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모르드개가 에스더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거야. 그렇지만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이때를 위함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왜 있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아들이랑 이렇게 캠핑장에 이렇게 가서 텐트를 치는 일을 했어요. 텐트를 치는데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막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막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막 못으로 박고 있는데 아들이 그래요. 내가 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캠핑장에 도착했으면 처음부터 텐트 치고 세팅하고 막 밥을 먹고 싶은데 저는 막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짜증나게 아들이 아빠 이거 내가 못을 박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보다 더 팽팽하게 텐트가 쳐질까요? 아니요. 결국은 제가 다시 못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가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제가 망치를 주면서 조심해 한번 쳐봐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주는 이유가 있다면 아들이 다 치고 나서 아빠 나 잘했지 아들한테 아빠로서 성취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길 때 야, 내가 일손이 부족하구나 야, 너가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 답답해 내가 하면 더 낫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능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한번 해봐. 야, 박아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겠죠. 잘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또 다시 받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그릇된 의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형제들에게 했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사람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가는 것처럼 계속 몰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상교회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다 아우성이에요. 모이지 못하니까요. 개척교회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정부가 5인 이하로 다 모여라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금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요, 지상의 교회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여전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목사님, 지상의 교회가 망하는데요, 지상의 교회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세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흥분하죠.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구나. 블레셋도 그래요. 야, 이 전쟁 졌다. 어떻게 돼요? 결과는요? 법궤를 뺏겨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그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요, 지상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던가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그 땅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올 때 그냥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금 독종과 받아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취하십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지? 굉장히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데 다른 건 다 그래도 성전만큼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얘기를 안 해주네요. 꿈을 얘기해줘야지 해몽을 할 텐데, 야, 너네들 술사와 박사들아,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러니까 박사들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먼저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누구도 맞힐 수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맞힙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고백이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해야 돼. 아멘. 예. 그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누가 총리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정권이 바뀌었어도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죠. 그렇죠? 개국 공신들이 그 자리를 채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선거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밑에 붙어야지 뭐가 되는데, 딱 보니까 이 페르시아에 세 명의 총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른 총리들한테, 그리고 함께 이 페르시아를 읽었던 그 충성된 신하들에게 용납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안 돼요.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뜨릴 방법이 없네요. 보니까 아,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그렇지. 당신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 우리 한번 조서를 내리시죠. 그래서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한번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아주 쉽게 생각했던 거죠. 이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하고 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도 빛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한국교회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시는데, 그렇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그 약간 약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실 때가 됐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소율의 문답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 자막 준비하셨으면 같은 문장인데 이제는 좀 엔드라고 하지 않고 이걸 바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감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해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의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제가 읽고 22절 말씀이 짧네요.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제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나 하나님을 잘 믿어, 이렇게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상실하게 됐냐면요, 하나님만이 즐거워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썩어질 것이 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있는데 다른 대체제를 자꾸 찾는 겁니다. 썩어질 것, 음식, 우정, 투자, 휴가, 취미, 독서, 쇼핑, 성, 스포츠, 넷플릭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여기서 기쁨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정말 기쁜 게 있는데, 물이 있는데 자꾸 이온 음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시고 싶지 않죠. 구번역 성경 준비했는데 시편 4장 7절 말씀입니다. 구번역 성경. 예, 박구번역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주식과 비트코인이 떡상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더 기쁘십니까? 예. 아침마다 이렇게 얼마나 올랐나 보시죠.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할 때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환율 보는 거예요. 환율. 예. 얼마나 올랐나. 한국에서 돈 보내줘야 되는데. 이민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기러기 어머님들께서 한국에서 남편들이 수고해서 애써서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내면 보는 게 환율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다가 마음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지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종국에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신뢰의 대상이 맞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거야. 신뢰의 대상은 맞아요. 근데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갈망의 대상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만 돼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의 대상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제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요. 갈망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욕구가 너무 약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해요. 남자는 어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턱걸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에서 턱걸이를 하고 거울 턱걸이를 보기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이제 티셔츠를 벗고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예, 여보, 나 어때요? 괜찮아요? 어깨가 좀 넓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어깨 문제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넓은 어깨를 가지지 못하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충분히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턱걸이를 5개 하면 그 다음에 10개를 가고 죽으러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5개 하면 아 이제 좀 됐네 그리고 내려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해의 두 번째는 충분히 갈망하셔야 됩니다. 예, 충분히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앞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한 15분 정도 내가 오늘 큐티하고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 목사님 인생이 바쁜데요 어떻게 여기 12시간 머물라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빠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몇 시간 보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프리미엄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내가 몇 시간 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오가면서 보잖아요. 오가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게 매일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게 이거라고 했죠. 제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주님 제가 충분히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이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었고, 두 번째, 또 어떻게 제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금요일에 알았어요. 설교 제목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기뻐하고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날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딱, 유튜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제 모든 영상에 알고리즘으로 추천 동영상으로 운동 영상이 꽉 차는 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확 깨달았어요. 예. 내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알고리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즐겨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율동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 노래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일주일 내내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항상과며 항상 함께 하시네. 자신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머무는 복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